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썼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썼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죄를 미워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번제, 소제, 화목제, 뭐 소제, 속제제, 속건제 뭐 이 다섯 가지 제사 중에서 속제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속제제를 다루는 본문이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인데 다른 제사들에 비해서 그 길이가 훨씬 길고 그것은 그만큼 속죄제가 중요한 제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섯 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발적인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하면 예배를 드리고 싶거든, 제사를 드리고 싶거든, 그런 마음이 있거든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화목제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세 가지 경우에 드리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뭐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 그리고 서원할 때 드리는 제사, 그리고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 이게 세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보면 이것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이 훨씬 더 이렇게 분명해져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속죄제는 의무적인 제사,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묵상했던 4장 2절을 보시면 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지키지 못한 자. 사실은 이제 원문에는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없는 표현이 부지중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이제 부지중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속죄제의 모든 경우는 다 부지중해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이거나 의도적인 어떤 실수, 잘못이 아니라 잘 모르고 이제 어긴 경우가 속죄제에 해당됩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의 경우는 왜 없겠습니까? 민수기 15장 30절에 따르면 이제 의도적으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속죄제를 드리는 재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든 아니면 외국인이든 그 백성 중에서 이제 끊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지중에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서 죄를 씻어야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엄중하고 심각하게 다루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지중에, 그러니까 잘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거죠. 실수로 또는 몰라서 지은 죄라도 하나님은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씻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거룩성을 유지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리고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도무지 보시지 못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속죄제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에 다른 제사들과는 달리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되고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드려야 하는 어떤 제사의 방법, 그리고 어떤 드려야 하는 제물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어제는 우리가 제사장과 온 회중이 드리는 그런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은 족장과 이제 평민 한 사람이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 모든 사람들을 다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서 이 속죄제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사실 없어요.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고 제사장, 온 회중, 그리고 족장, 평민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여러분, 4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이죠. 그리고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이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요. 사실 제사장의 경우에는 부지중에 계명을 어기면입니다. 그런데 온 회중은 부지중에 죄를 지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그 죄를 깨닫게 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무언가 죄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있죠. 제사장의 경우에는 그냥 죄 지었으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온 회중일 경우에는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깨닫지 못하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뭐 어떤 연유에서든지 스스로 죄를 깨달았으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2절과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이것은 앞선 경우와 비슷하죠. 전제가 됩니다. 그런데 23절이 달라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러니까 잘 몰라서이거나 실수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너 그거 죄다 이렇게 말해준 것이죠. 그때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평민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27절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절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구나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죄가 드러날 때이죠. 그리고 자신이 깨닫게 된 경우이든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그것이 죄인 줄을 알게 된 경우이든, 제사장의 경우에는 죄를 지은 어떤 경우이든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온 회중, 족장, 평민의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데, 죄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죄를 씻어야 한다,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본문이 말하는 거죠. 특별히 누군가로부터 내가 행동한 것이, 그리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경우에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아, 이것이 죄구나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는 것 참 중요한데요. 근데 내 스스로 아, 이게 잘못된 행동이구나, 이게 죄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사실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늘 스스로 우리 자신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정당화시키기 때문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신한테 이야기하면서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군가로부터 내 행동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듣게 됐을 때 그것을 마냥 기분 나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사람과 척을 지면서 살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군가의 조언이나 질책을 통해서 나의 죄가 드러나거든 설령 부지 중에 범한 죄라도 마음 아프게 여기고 어떤 사함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죄를 지적해내고 들추어내는 그런 어떤 삶을, 가시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사람, 그리고 고통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을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영적인 어떤 권위자로부터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떤 책망을 들을 때 그것을 정말 가슴 깊이, 마음 깊이 여기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들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삶을 사는 것 정말 중요하고, 또 그렇게 변화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다른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릴 때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드려야 하는 제물이 다르지 않습니까? 뭐 제사장과 온 회중은 수송아지, 또 오늘 본문에서 족장은 숫염소, 그리고 이제 평민은 암염소나 양을 드려요. 내일 본문에서 추가 규정이 가난한 사람들은 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 그리고 이것도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네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서 죄를 씻어야 한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제사들도 그렇지만 짐승을 드리는 거죠. 짐승을, 가축을 드려요. 야생동물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내 정성과 내 수고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르고 내가 애지중지한 내 가축을 내가 치은 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죄가요, 단순히 영적인 문제가 아닌 거죠.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결과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이 이 죄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죄 때문에 내 영혼이 병들지만 또 죄 때문에 내 삶도 무너지는 겁니다. 죄 때문에 내 현실의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때로는 육신의 병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할 때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에서 예수님께서 38해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 우리가 묵상했지 않습니까? 후에 예수님께서 그 고침받은 환자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 짓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은 아니지만 이 사람의 경우에서는 죄가 그 병의 근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죄는 그저 우리의 영혼만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도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가 단순히 나 자신에게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 아니라 내 가족, 내 공동체 그리고 교회에까지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것임을, 그리고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임을 잘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속죄제를 드리면서 피를 처리하는 방식을 보시면 제사장의 경우에는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의 휘장 앞에 뿌리고 회막 안에 있는 그런 향단의 뿔에 바르고 남은 피 전부를 번제단 밑에 쏟아요. 온 회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족장의 경우에는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을 보시면 족장의 경우에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어디에 바릅니까?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러니까 앞선 두 경우에는 성막 안에 있는 향단에 바르는데, 족장의 경우에는 그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마당에 있는 번제단 뿔들에 바른다라는 거예요. 평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30절 보시면, 30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러니까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에서 이 피를 처리해야 하는 방식이 같고, 어제 보았던 본문에서 제사장과 그리고 온 회중의 경우에서 피를 처리하는 방식이 같아요. 여러분, 피를 바르고 쏟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오염되고 더러워진 곳을 깨끗하게 할 때 피를 바르고 쏟아요. 여러분, 몇 장 넘기셔서 레위기 8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8장 15절. 8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8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에 내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피를 붓고 바르는 행위는 더러워진 곳, 오염되어진 곳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왜 바릅니까? 그곳이 오염되었고 그곳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피를 발라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의 경우에는, 온 백성의 죄의 경우에는 성소 안까지 더러워지고 오염된 것이고, 족장이나 백성의 경우에는 그 회막의 마당까지 더럽힌 겁니다. 죄를 성전에서 지었나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자신의 어떤 일상에서, 자신의 살아가는 어떤 삶의 현장에서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향력이 성막에까지 끼치는 것이죠. 누가 죄를 지었는가에 따라서 그 영향력을 달라요. 제사장과 온 백성의 경우에는 성소 안까지 더럽힌 것이고, 족장과 평민은 성막의 마당까지 더럽힌 거예요. 나는 제사장이 아니니까는 뭐 그 정도면 되겠네가 아니라, 죄는 단순히 나 하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죄가 나를, 그리고 나의 죄가 내 가정을, 그리고 나의 죄가 놀랍게도 우리 교회를 병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반드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악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어떤 죄의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저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저 나 하나의 어떤 무너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가정을 병들게 하고 내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우리 전주제자교회를 병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한 성도가 지은 죄가 놀랍게도 그런 어떤 영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정결한 삶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과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숨겨진 죄들이 드러나서 우리의 심령과 삶이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는 반드시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 죄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늘 우리가 죄를 무서워하고 그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씻음 받았으니 언제나 거룩하고 정결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